구약성경 943면 잠언 29장 18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45년 지금 교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닥터 폴그리, 그 파운더, 그분이 나보고 Until he comes,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라고 해서 지금도 가르칩니다. 전임으로 가르칩니다. 한 학기에 세 과목씩 딱딱 가르칩니다. 이번도 여기 부산 나와서 24명 놓고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학교 올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가르치느라고 해서 가르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가르치니까 목이 조금 이상해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아서 하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때는 아버지만 한 아들이 없다 그랬어요. 교수만 한 제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아시죠? 아버지만 못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교수만 못한 제자가 어디 있어요? 바뀌어졌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모르죠. 박인선 목사님은 우리 리버티에서의 1등한 사람이에요. 박사하고 있어요. 모르셨어요? 내가 말 잘 됐네. 교수들이 얼마나, 와우! 저런 수제가, 수제, 그런 수제 없죠, 뭐. 그런 목사님이 여기서 가르치기 때문에, 뭐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해야 뭐, 저렇구만, 교수가 저렇구만, 그런 걸 아시고 들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남포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 박모사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기쁘기 참 한이 없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기쁘죠, 뭐. 그렇지 않아요? 질투가 나는 게 아니죠. 아,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나는 뭐, 이거, 이 얘기 해봐야, 우리 뭐, 박 목사님만큼 내가 설교할 수 없으니까. 예, 나는 뭐, 여기서 늘 하는 게 아니니까, 야, 성경 66권을 오늘 제가 잠깐 얘기하렵니다. 이거 큰일 났구만. 66권. 간단하게 한번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 보면, 여기에 묵시가 없으면, 묵시, 이건 이제 용어로 말하면 비준, 그래요. 비준이다. 비준은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력이라, 시각이라, 광경이라, 상상력이라, 예상력이라, 환상이라, 미래 일의 상상이라, 꿈이라, 뭐 이렇게 말해. 꿈이야, 꿈을 가져라.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비준이 뭐냐. 여기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묵시라는 건 묵시 묵묵히 보여준 말씀, 계시 하나님 말씀. 여기서 방자에 향한다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백성이 망하려니와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려니와.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은 이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 결국은 율법. 율법을 지키면 결국에 율법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망하고 율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그게. 또 한 것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41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 여기가 이게 또 영어로는 비준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비준이 없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경적 비준, 성경적 하나님 나타나 보인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상이 없더라, 위신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생활 중에 구약에 구약 시대에 무엇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영혼이 결국은 낙원으로 갈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화를 받고서 이 땅에서 떠날 때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신구약이 다 이루어진 오늘 66권을 가진 온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비전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거기에 43권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골로새까지 8권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15권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 겁니다. 셋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째는 그러면 첫째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여기 요한복음 21장까지 거기 나타난 거 보면 예수님과 복음. 여기서 이제 이거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좀 줄여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구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라 그래놨어요. 1장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창조자라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레위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속죄의 피라. 민수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구리뱀이라. 또 조금 나아가서는 거기에 나오는 신명기에서는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율법 주신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 사무엘 상하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 열왕의 상하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 다음에 나가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통틀어 우리가 뭐 보면 예수님은 창조자 그래요. 창조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속자다. 이렇게 나와. 그게 결국은 복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이냐? 예. 거기 분명히 나오지 않았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거기 원어로 보면 엘로힘. 엘로힘은 플로럴. 복수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을 다 붙여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우 구약에서는 삼일체를 깨끗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신 대로 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인간,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짓겠다. 바벨탑을 지을 때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다 그랬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보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 그렇게 말해서. 그러나 신약의 법은 아주 간절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셋을 딱 나와요. 고린도 후서 13장 10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신 딱 갈라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는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쭉 내려가 보면 14절까지 보면 이 삼일체가 그들이 한 일이 딱 구분돼서 말씀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만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아들이 오셔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것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들이 이런 것을 가지다가 응용하는 것을 거기서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엘로힘,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그 창조한 다음에 이 성령께서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세요. 이 신약에 와서는 너무너무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해서 태초에 말씀이 말씀 로고스 로고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무슨 말씀이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다 그것만 말했나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말했죠 에베소 3장 9절에 말씀했죠 골로새 1장 16절에 말했죠. 히브리서 1장 2절과 또 10절에 말했죠. 이 신학에 보면 너무 여러 건데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에 뭘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뭐였죠? 궁창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뭐였죠? 육지와 이 바다를 갈아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 무슨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은 최대 작품입니다. 온 우주를 다 만들었지만은 이 인간을 맡아놓고 심히 기뻐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야,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저 바다에 있는 모든 어물, 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마음껏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했지만은 그 반대로 인간은 타락했어요. 아시지요? 로마인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온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떼버려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고 돌아간 우상을 섬기는 그 인간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이 뭐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께서 와서 첫 말씀이 무엇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무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 뜻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는 빌렸습니다. 운명하신 순간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창조자신데 우리를 창조해놓고 결국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의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십니까? 나는 이거 몰랐어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주일학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여적도 따로 했어요. 성경 암송하면 1등 했어요. 믿지 않은 아이들 데려왔어요. 왜 그래요? 인도상 받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내가 상 다 받았어요. 나는 주일학교에서 넘버원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분명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구원 못 받았어요. 14살 났을 때 11월 둘째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따냈어요.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날 그날 아침에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 게 옛사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는 지옥에 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너는 살인죄를 지을 것이다. 옛사람 말하기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남의 것을 탐내면 너는 도적한 것이다. 옛사람 말하기를 가늠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인을 향해서 가늠하는 마음을 품면 이미 가늠죄를 지은 것이다. 그 말씀이 확 찔었어요. 나는 내 형제들을 미워할 때가 있었어요. 남의 것을 탐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살인죄 지은 사람입니다. 도적한 사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시고 나 같은 죄는 왜 숫자가서 보배를 빌렸구나. 아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내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 같은 죄는 왜 숫자가 못 빌려 난 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니시 깼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립니다. 옛날에는 그지 그냥 상받기 위해서 딸 때 뜻도 없이 의미도 없었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죄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새벽기도라도 두 주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것 나를 위해서 바친다면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주께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이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참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아름답게 꿈도 꾸지 못하던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 싶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를 빌렸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참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골로새까지 보면 성령님과 바로 교회. 교회는 언제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 말씀이 뭐죠? 내가 앞으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10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거기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됐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가. 언제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줌으로 성령으로 침례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는 그 교회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했어요?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으로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보시죠. 2장에는 결국은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말이죠. 막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작정했죠. 3천명이 회개했죠. 3장에 보니까 4천명 됐죠. 4장에 보니까 5천명 됐죠. 5장을 보니까 멀티플라이드 승해져서 숫자를 셀 수 없는 만큼 부흥했다고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로마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은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 덕을 세우라. 고린도전서 후서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말하는 것은 사랑을 강조했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교회는 사랑으로 뭉친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말씀들 그대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명령 주셨습니다. 첫째 명령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다라. 무슨 말이죠? 자기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했어요? 못했어요. 제자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크냐?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서로서로 섬기는 사람 됐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됐어요. 떡을 서로 나누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밖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저렇게 사랑하는가? 나도 믿는 사람을 매일같이 더하더라. 부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을 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 부어줬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람의 형제가 되어서 사랑의 동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도 저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 교회 내가 분명히 알기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말씀에 진리로 구비식받은 여러분께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근방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우리 남포교회를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신 명령이 뭡니까?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노릇하라 그겁니다. 선교하라 그겁니다. 전도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준 명령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얻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제자들 보세요. 이 오순절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핍박이 올까 봐 무서워서 골방에 문을 꼭 잠그고서는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엔 그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능력을 얻었습니다. 증인으로 됐습니다. 왜요? 성령이 저들에게 있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오신 거 아시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성령이 근심을 당하든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성령이 소멸을 당하든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살피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살펴서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지배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개혁자들, 16세기 개혁자들, 루터, 주잉리, 켈빈 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무엇인지 알아요? 이 계명은, 지상명령은 바로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반겼다 그랬어요. 그것이 18세기까지 갔어요. 1792년 윌리엄 캐리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준 것이다.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많은 남아있는 그 학자들, 목사님들은 Young man, sit down. If God foreordinated, he can save you and anybody. 그가 한 말이 Young man, 젊은 사람, 자리에 앉아. 쓸데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면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할 텐데 무슨 걱정이야? 앉아! 앉지 않았어요. 그는 그대로 배쳐가지고 나중에 그가 친히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가 바로 Modern Father of Missionaries. 이 현대의 바로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다 이제는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때가 됐어요.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명령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준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500의 형제에게 준 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사 삼아라. 온 성도에게 준 것입니다. 또 둘째, 이것은 결국은 누가 할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가더라. 큰 핍박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헤쳐나가집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가독하고 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흩어져 나가. 4절에 보니까 흩어져 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더라.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이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빌립이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바나바가 어디 갔어요? 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거기에 성도들이 생겼어요. 누가 했어요? 사도들은 안 갔어요. 성도들이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시면 뭐냐면 여러분 복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난 14살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한 줄 알아요? 저는 키가 크잖아요. 그 시대엔 나만큼 큰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 애들 얘 뭐야? 한마디 하면 얘기 뭐 그냥 졸졸 매지요 뭐. 골목 대자이라고 해요, 그? 야, 학교 가자. 다 따라오는 졸졸 아니. 야, 집에 가자. 돌도 따라오는 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올 때는 한 아이 데리고 와서. 지금도 저거 해요. 지금, 북한에 제가 하늘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거기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종교 선전 못 하기도 해요. 그 알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바보스럽게 예수 믿으셔? 안 그래요. 이 얘기를 한두 마디 하고서는 나이를 물어요. 반드시 내 나이를 되물어요. 내 나이를 말하면 거짓말 마세요. 내가 정색을 하고 나는 목사입니다. 거짓말 모릅니다. 내 나이를 1921년 8월 10일 생. 그때는 눈이 환해가지고 어머나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십니까? 들어보실랍니까? 예예. 그때는 뭐 마음 푹 놓고 하죠. 뭐 물어봐서 대답했지 내가 뭐 선전했나? 내가 간증합니다. 눈물 흘려요. 다 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하시고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를 빌렸습니다. 예수님이 되세요. 아, 얼마나 참 북한에 가면 내 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전 우리 사람 말할 사람 나보면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쁜 말 안 들었습니까? 아니, 저는 말씀 들었습니다. 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 듣고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게 대해서 말하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말씀, 선교, 복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언제 재림하십니까? 공중재림이 있죠? 지상재림이 있죠? 또 심판, 몇이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죠? 영광의 보좌의 심판대가 있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있죠? 이거 다 말하려면 또 뭐 몇 시간 할 테니까 안 되겠어요? 다 황 목사님 할 테니까 다 집어치우고. 한 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십니다. 언제든지 하십니다. 오실 때가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12장 10절 보세요. 이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죠? 그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죽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한 몸을 가지고 들림받죠. 들림받으면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의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땅에는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있겠고 거기에서는 우리 어린 양의 잔치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베풀어놓는 그 심판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과 9절과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풀어놓고 그때 결국은 구름같이 많은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온 다음에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예수님 만날 때까지 행함에 따라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건 지옥 가고 천장 가고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상급 받고 못 받는 그 심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하시면 뭐 하는 것만 하면 그가 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가 바로 바울을 불러놓고 바울의 전도로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느냐? 앞으로 나오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나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 사랑의 멸관을 준비해놓아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불러놓고 이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나오나 할 때 몇 사람 나올 것 같습니까? 백 사람? 오십? 안 되겠어요? 20명? 그것도 안 되겠어요? 10명? 5명? 2명?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살합니까? 속이 가슴이 떨리겠어요? 아니 다리가 떨리겠어요? 등에 땀이 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뭐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리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세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받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사람을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다니. 여러분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데 잘 가라.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잘 살아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됐어요. 우리 남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근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